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다음 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관리들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평화회담은 휴전과 인도주의 현안, 시리아 정권의 위반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군은 지난해 12월 정부군으로부터 알레포 동부지구를 빼앗기면서 큰 수세에 몰렸습니다. 반군은 특히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휴전을 정부군이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평화회담 불참 가능성을 경고했었습니다. 이는 다마스쿠스 북부 바라다벨리 전투가 최근 치열해지기 때문으로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정부군이 이곳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3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다벨리에서는 최근 상수원인 바라다강 오염 문제를 놓고 정부와 반군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합의를 이행할 경우 그 대가로 크림반도 병합 등에 따른 러시아 제재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자 영국 런던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일부 좋은 합의를 이룬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례로 핵무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며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1,367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는 1,796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에 방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오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외교 채널을 통해 구두로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나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차분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항의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에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화물기가 키르기스스탄 공항 인근에 추락해 어린이 등 3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보잉 747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시케크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마나스 공항 인근의 다차수 마을 민가에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5명은 지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고로 가옥 15채가 파괴됐으며 마나스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항공기가 짙은 안개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특별검사팀은 오늘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 미화 3,633만여 달러로 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가운데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중동국가 오만은 오늘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서 수감자 10명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과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폐쇄를 약속했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압박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l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look at our negotiation stance. And working with State Department,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변국과 북핵 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1,6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동해북부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 서해북부는 0.5에서 1미터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차기 미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지난주 진행된 외교안보 수장 지명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압박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들은 국제 규범에 순응하길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수뇌부의 도발 위협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특히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가 모두 미흡했다며 보다 강경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 mean,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is we have failed to enforce.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 이행에 모두 실패했다며 미국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 돈줄을 줄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또 대북 영향력 행사에서 중국은 믿을 만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 없다며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f there are gaps of enforcement, they have to be enforced. If China is not going to comply with those UN sanctions, then it's appropriate.
이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유엔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도 지난 9일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중국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플린 내정자가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압박을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중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필요시 무력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수뇌부의 위협 대응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두 나라 주둔 미군 철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정자들의 청문회 발언이 실질적인 대북, 대중 강경책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내정자의 발언과 보고서를 보면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국제 공조 전략이나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특히 대북 전략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협상 입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과 함께 앞으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바른 입장이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l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look at our negotiation stance and working with State Department to see if we have the right stance for the way ahead.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갑작스런 노선 변경이나 압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과 선협상 후 압박이 필요하다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을 차기 행정부가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몇 년이 더 남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모든 게 북한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후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데 넉 달 정도 걸렸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61%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했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응답은 33%에 그쳤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73%에 달했고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 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점검하는 회의 등을 정부 차원에서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의 외교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엔 주재 대사를 긴급 소집해 정세 점검 회의를 열었고 외교부 차원의 대책회의도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의 불안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세 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변국과 북핵 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 북핵 문제, 미한 동맹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급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 실무진과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한 소통, 정책 조율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북핵 위기를 비롯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둘러싼 중국,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갈등 등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변국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미한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입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중관계 현안과 관련해선 양자, 다자 차원의 대응과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 외에도 한국 정부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윤병세 장관 주재로 미중일러 4강과 유엔 주재 대사 그리고 실국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외교 환경 평가와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잇따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외교는 이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물론 주변국과 관계 개선,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 지속 등 거세지는 압박 속에서 중심을 잡고 국익 증진을 위해 선봉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간의 역학관계 변화와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외교 안보적 함의를 주시하면서 위기는 차단하고 기회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렇게 연초부터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집중 토의하는 건 대내외 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능동적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인식이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이달 중 롯데 측과 체결하려던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계약이 롯데 측 사정으로 약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비롯해 소방과 위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롯데 측이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롯데 측이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감정평가액과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 측으로부터 부지를 넘겨받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으로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킹 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미 행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 가운데 하나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지난 2009년 11월 24일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로 취임했습니다. 특히 킹 특사는 임시직이었던 전임 제이 레프코비츠 초대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킹 특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주기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특히 킹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Robert King has occupied that position and has elevated the issue.
킹 특사가 취임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국무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킹 특사는 취임 초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비난하기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써가며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We all shar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at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civil,
국제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북한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재임 기간 중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굶주려 있으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외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고 외부 세계가 어떤지 이해하게 된다면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북한 정부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 2011년 5월에는 북한 식량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이때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를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 2013년 8월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시 석방을 위해 다시 방북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갑자기 초청을 철회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더 이상 북한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 킹 특사는 재임 기간 중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청취하며 격려했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는 킹 특사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킹 대사는 아주 훌륭한 유산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8년 가까이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고 아주 대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인물이십니다.
킹 특사가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면 당분간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사는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인사들을 먼저 단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북한인권 특사가 임명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1,6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보전, 식수위생사업 등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13일 공개한 2017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1,6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800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에 비해 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양과 식수위생 사업 예산은 줄어든 반면 보건 사업 예산이 100만 달러 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70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 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수유모 70만여 명에게 복합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50만여 명에게도 복합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 지원 다음으로 많은 600만 달러가 보건 사업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어린이 36만 8천여 명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 30만여 명에게 약을 지원하며 220만여 명에게 필수 의약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수위생 사업에 350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주민 1,800만여 명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20만여 명의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회기반시설과 농작물, 가축 피해가 심했으며 60만여 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은 수인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졌고 설사병 환자도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해 지역 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수도 수해 전 500여 명에서 수해 이후 2천여 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올해 4월까지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로 긴급 책정한 예산을 포함해 총 2,78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가운데 25%인 680만 달러만이 모금돼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당초 취약계층 490만여 명에게 복합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지원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82만여 명에게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차례 구충제를 지원하려 계획했지만 100만여 명에게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초부터 주로 생산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속도전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올해도 지난해처럼 주민과 자원을 일정 기간 집중 동원해 경제를 일으키려는 이른바 속도전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올해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신년사라든지 그 이후에 신년사 관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동원 행사들을 볼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지침을 관철하기 위한 주민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위해 올해의 투쟁을 어떻게 벌리는가에 따라 경제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 등의 목표 달성 여부가 달렸다며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에 치면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고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펼친 70일 전투, 20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 사업을 올해에도 한두 차례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중요한 하나의 해로 2017년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위해서는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내부적인 힘을 해가지고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노력 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한두 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초 공개 활동이 민생 경제 부문에 국한돼 펼쳐지고 있는 행보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지난 5일 평양 가방 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8일엔 김정숙 평양 제사 공장, 12일 류경 김치 공장, 그리고 15일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 사업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이듬해인 2013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연초엔 군부대 시찰이나 사격대회 참관 등으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1월 6일을 전후로 김 위원장은 연초에 무려 4번이나 군 관련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올 초 민생 행보는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스스로 자책까지 하면서 민생을 돌보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애민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노력 동원에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신년사에서 강조한 자력자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행보의 내용을 보면 자력자강이에요. 그러니까 가방 공장이나 김치 공장이나 젓갈 공장이나 수산사업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북한의 내수용이거든요. 북한에서 원료들이 생산이 되고 북한에서 가공이 되고 북한에 소비되는 전형적인 내수형 경공업 소비재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다. 주체 경제를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올해 경제정책이 대외협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주민들에게 노력 동원을 강요하는 내수 중심의 버티기 전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의 삶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린 뮤지컬, 음악극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붉은 피아니스트 공연 현장을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음악예술대학 실기평가 점수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 이야기를 통해 남북 분단의 이야기를 풀어낸 음악극 붉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용권은 1등 안내. 수고하다.
고맙습니다.
붉은 피아니스트는 탈북과 재입북, 탈북민을 돕는 한국의 목사 이야기,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까지 남북 분단으로 야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우들의 움직임과 음악들로 신선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원 씨입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어떤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한 땅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도 크게 할 수 있고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입만 번긋번긋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지하에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하에서 입맛 번긋번긋하면서 어떤 찬양이나 기도를 할 텐데 그렇다면 무슨 단어를 그리고 어떤 기도를 어떤 감정으로 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곧바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사랑 음악이랑 한꺼번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 곡이 이제 이번 뮤지컬 붉은 피아니스트의 하이라이트 곡인 순결한 신부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하다운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과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노래 이 한 곡만 가지고는 무대에 올리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이 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가지의 극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취지를 했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탈북자들 만나고 새터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너무 놀랬던 거는 그분들은 지하교회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문이 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하교회는 이미 파멸됐고 이미 잡혀서 다 수용소에 가거나 이제 바로 즉각 처리되거나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봤어요. 그냥 얼핏 지나가다 지하교회란 게 있다 이렇게 들은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뭐 만난 적이 있다든지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돈다든지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거의 한 30년간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만나고 그분도 죽을 뻔하고 많이 하셨다는데 그분의 간증이나 설교나 또 집필하신 책 그리고 그게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게 확실하냐 진실이냐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었고요.
이번 공연에서 세 사람의 역할을 맡은 장지호 배우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번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장지호 배우입니다.
그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그 탈북자들 돕는 분들하고도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중국에 있을 때. 좀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는 사실 뭐 통일이라던가 뭐 분단의 현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선정적인 미디어로서 접하게 되고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이 연결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연결된 이야기, 그들이 먼 주상으로는 같은 가족이었던 것들을 쉽게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도 같이 아, 이 북한의 이야기가 개개인의 삶이 있고 개개인의 삶에 그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희 배우는 주인공인 반올림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를 모함해 결국은 탈북을 하게 만드는 최충성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 장군의 아들이자 이제 올림이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많아서 가장 강력한 욕망 덩어리여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가장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욕망과 자기 충동과 자기 충동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강동희 씨는 이번 작품을 접하기 전에는 북한의 현실이나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뭐 신문 기사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환경이고 모습이어서 과연 저게 진짜 실제일까? 왠지 저것도 꾸며진 허구인 모습인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접하면서 아, 진짜 저게 있구나. 저 모습이 있구나. 탈북민 분들을 이제 세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서 이제 언어 코치도 받고 오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오묘하게 약간 거리가 있는 그게 참 좁혀지지도 않으면서 또 되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뭔가 좀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졌고 아 그냥 우리 같은 민족 같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원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특히 탈북민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남북의 관객들이 더욱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정말 웃고 울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이 타이완까지 아우르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미국 새 정부와 중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임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 경제 포럼에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금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 취임식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금요일에요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이 환율과 무역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협상 대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미국이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정책은 이제 공중에 있다.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할 소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음 날 후속 보도를 통해서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정책에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미국 차기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할 계획을 공표한 걸로 설명했습니다.
예, 중국이 즉각 반발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도 당일에 루캉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협상이 불가하다. 타이완은 이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과 미국 관계 발전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또 트럼프 당선인을 공격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짚었는데요. 예.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타이완은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면서 이 원칙을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누구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거나 이 원칙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간주를 한다면 중국 정부와 인민의 반대를 초래할 것이고 예. 결국 돌을 들어서 재발등을 찍는 격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 하나의 중국이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히면서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난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이 관련 정책의 변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예. 미국 정부가 지난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발표한 공동 커뮤니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처음 명시했고요. 1979년 중국이 타이완을 자국 지배하에 있는 이탈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이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같은 해 미국 정부는 타이완하고 단교를 하고요. 중국과 공식 수교를, 국교를 수립했죠.
예. 중국의 오랫동안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의 중국 이 원칙을 미국 정부도 그동안 인정을 한 셈인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요. 지난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불공정 무역관행과 환율 조작 같은 경제 문제를 들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영기업들이 국제 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미국의 산업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고 또 중국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문제 인식인데요.
네.
중국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외교 원칙을 흔들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협상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게 새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될 걸로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또한 남중국해역에서의 군사활동 강화를 비롯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가 환율 조작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요.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부당 지원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취임 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당장 시행하지는 않고 중국 측하고 협상 여지를 남겨둔 뒤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은 막대한 보복 관세를 비롯한 그 무역상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네.
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외신 인터뷰에서는 독일의 이민 정책을 또 비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이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인데요.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1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데 어제 발행된 영국 신문 더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한 독일의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해서 재앙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몹시 나쁜 결정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반이민 입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드러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강화될 걸로 보이는 미국 우선주의 혹은 고립주의 외교 무역 노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모두가 각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함께 행동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면서 지난 2008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를 실례로 언급을 했는데요. 예. 당시 사태는 미국 사회에서 시작된 문제였지만 주요 20개 나라 지도자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스위스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군요.
네, 세계 경제 포럼, 보통 다보스 포럼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세계 주요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모임으로 내일 17일 개막합니다. 굵직한 국제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는 방법과 장기적인 계획들이 논의되는 비중 있는 행사인데요. 예. 올해는 중국 정상 최초로 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가에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건 이게 처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스위스 현지에 도착을 했다고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하고요. 예. 세계적인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화웨이의 순야팡 회장, 또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 바이두 장야친 총재 이렇게 경제사절단과 함께 예.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의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기조연설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포용적 세계화에 대해서 역설할 예정이고요. 예. 이를 통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무역, 또 투자 체계의 진작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내지는 고립주의로 예상되는 이 보호무역 정책에 반해서 중국이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중국어권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출범을 하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인터뷰에서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주말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요. 예.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모두를 위한 보험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요. 예. 다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가격을 제약회사들이 정부와 직접 협상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메디케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이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예.
제약회사들이 정부와 직접 이제 협상을 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협상 방식을 통해서 의약품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목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요, 제약회사들이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보호받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과 보조를 맞춰서 공화당 역시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은요,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면서 오바마 케어는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지난주에 상원과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네. 이 결의안은 상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오는 27일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백악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반대 폐지 움직임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집회를 통해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15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노동조합 단원들의 주도로 미국 전역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 샌더스 의원은 이 대다수 미국인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화당한테 보여주는 게 이번 집회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어제 집회에는 곳에 따라서는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케어뿐만 아니라 또 세금과 관련된 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감면 계획 역시 마무리 단계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산층을 위해서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 역시 15% 선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측은 그동안 언론이 자신들에게 편향적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언론 브리핑 장소를 백악관 밖으로 옮길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나 대통령 기자회견 등은요. 백악관 서쪽 웨스트 윙에 있는 프레스룸에서 있었는데요.
예.
이 프레스룸을 백악관 인근에 있는 행정부 건물 등으로 옮기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 프레스룸은 좌석이 한 50석밖에 안 되는 등 장소가 좀 너무 협소해서 많은 기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한 4배 정도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려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백악관 기자단은 투명성을 위해서나 접근성을 위해서나 이 프레스룸을 백악관 밖으로 옮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동해 북부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1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0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4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2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되고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역시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6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8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3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운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북부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다소 높게 일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1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다음 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관리들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평화회담은 휴전과 인도주의 현안, 시리아 정권의 위반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군은 지난해 12월 정부군으로부터 알레포 동부지구를 빼앗기면서 큰 수세에 몰렸습니다. 반군은 특히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휴전을 정부군이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평화회담 불참 가능성을 경고했었습니다. 이는 다마스쿠스 북부 바라다벨리 전투가 최근 치열해지기 때문으로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이곳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3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다벨리에서는 최근 상수원인 바라다강 오염 문제를 놓고 정부와 반군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합의를 이행할 경우 그 대가로 크림반도 병합 등에 따른 러시아 제재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자 영국 런던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일부 좋은 합의를 이룬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례로 핵무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며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1,367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는 1,796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공세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해 미국 정부는 크림반도 병합과 친러 분리주의자 지원 등에 따라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민스크 평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러시아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신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통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상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에 방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오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외교 채널을 통해 구두로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항의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들에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나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차분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화물기가 키르기스스탄 공항 인근에 추락해 어린이 등 3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보잉 747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시케크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마나스 공항 인근의 다차수 마을 민가에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5명은 지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고로 가옥 15채가 파괴됐으며 마나스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항공기가 짙은 안개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특별검사팀은 오늘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 공여 액수는 430억 원, 미화 3,633만여 달러로 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